제가 전해받을 하나님 말씀 우리 출애굽기 계속 이어서 연재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5절로 30절까지 우리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너는 판결 형패를 애보자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절씩 질벽으로 네모반듯하게 합당하게 하고
그 안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성류석, 남보석, 홍마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마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홍마노, 벽이라고 다 금배에 물리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열둘이라 보석마다 열두 지파의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순금으로 목은처럼 남은 사실을 흉패에 붙이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두 구대 그 두 고리를 달고
다음 두 군 사슬로 흉패 두 끝 두 고리에 헤엄해
두 따한 사슬에 달은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 바지에 금태에 메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아래 양쪽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 바지 아래에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띠 위쪽에 달고
청색 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매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희는 우리와 증인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이시니라.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저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또 마음의 평화와 주신 은혜와 공의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들었고 그 다음에 이어서 계속 연재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28장 들어와서 배우는 부분들이 뭐냐면 제사장의 의복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1절로 5절까지가 제사장의 의복을 행하도록 그의 합당 의복을 지을 것을 명시하는 그런 내용이었다면 6절로 14절 지난주에 봤던 것이 의복 중에 에봇에 대해서 에봇만 살핀 것이 아니라 제사장 전체적으로 우리가 살피기도 하고 오늘은 15절에서 30절부 판결 흉패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그리고 31절에서 35절은 겉옷에 대해서 그리고 36절에서 39절은 이마의 폐와 속옷에 관련된 띠에 관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0절 이하에 대제사장이 아닌 일반 제사장을 위한 의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18장 말씀 이제 다 이제 넘어가고 다음 주는 29장 말씀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이미 제사장의 예복에 대해서 뭐 띠 또 머리에 그 여호와께 성결 반도 받고 또 겉옷 그죠 그 끝단에 성류회와 또 방울단의 것도 다 봤기 때문에 그 의미가 뭔지 살폈기 때문에 오늘 흉패에 대해서만 따로 이렇게 그리고 우림과 두빔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28장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이 하나님이 그렇게 세세하게 명령하셨다면 이 복장은 사회적 신분이나 계급을 알리는 의미보다도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학적 의미를 가질 때 아주 대제사장의 옷과 그 붙이는 흉패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 에봇의 앞가슴에는 주머니 같은 것 하나를 붙이게 하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판결 흉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판결 흉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 예복, 대제사장 예복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인 판결 흉패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대제사장만 입는 거지 제사장은 겉옷도 안 입고 판결 흉패도 안 붙이는 거예요. 그렇죠? 청색의 겉옷을 입고 그게 이제 판결 흉패를 붙이고 그 흉패 안에다가 우빔과 두빔을 집어넣는 것인데 대제사장과 일반 제사장과 이제 다른 옷입니다. 그래서 이 판결 형편은 가로 세로가 한 뼘쯤 되는 것인데 거기에 12개의 보석을 한 줄에 3개씩 4줄로 12개를 물리게 합니다. 그래서 12개의 보석이 금자재에 메어서 대제사장 가슴판에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Blessed Plate of the Judgment 이렇게 오늘 제목이 되는데 이 가슴에 이게 붙이는 겁니다. 그것도 아무 보석이나 그냥 대충에 겹쳐서 붙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정해주신 보석을 그 위치에 달고 거기에 12지파의 이름들을 각각 새겨넣는 겁니다. 그래서 이 흉배의 재질과 형태가 15절부터 21절까지 애봇과 동일한 재료로서 금실, 청색, 자색, 홍색실,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로 네모 반듯하게 두 겹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상징하는 열두 개의 보석을 네 줄로 물려 새깁니다. 그래서 이 첫째 줄이 홍보석, 황옥, 녹주옥인데 이것은 스불론, 이사갈, 유다 지파를 새겼고 예, 보이죠? 자, 대제사장이 겉옷에 청색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에봇을 입고 그 위에 붙이는 것이 뭐예요? 흉패예요. 그래서 이제 이 첫째 줄이 홍보석, 황옥, 녹주옥인데 여기에 이제 각 지파의 이름이 스불론, 이사갈, 유다 지파를 새겼고 둘째 줄은 성류석, 남보석, 홍만호인데 거기에 이름이 갓, 시므온, 르벤을 새깁니다. 셋째 줄은 호박, 또 백만호, 자수정인데 베냐민, 므낫세, 에브람을 새기고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또 벽옥, 납달리, 아셀, 단지파. 그래서 이 열두 지파의 각 보석마다 이름을 새겨서 거기에 새겨놓습니다. 제 보석의 이름들이 생소해서 요즘에 그 저 어떤 보석인가 할 정도로 생각될 수 있겠지만은 홍보석은 루비를 말합니다. 홍만호는 뭐겠어요? 다이아몬드예요. 녹주옥은 붉은색, 붉은색 수정을 말합니다. 이 당시에 모두 귀중히 여기는 최고의 보석들입니다. 그래서 이 흉패에 물린 네 줄의 열두 보석은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의 한 지파씩 거기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의 어깨만 아니라 이스라엘 이름을 얻게 하신 것이 아니라 열두 지파를 상징하는 보석도 제사장의 가슴에 앉게 했습니다. 지난 시간 그 에보드 입을 때 에보드 어깨 끈 예, 여기에 왼쪽에 여섯 개의 지파, 오른쪽에 또 여섯 개의 지파 이름을 새겼죠. 한번 보실까요? 또 이렇게 한쪽에 여섯 개의 지파 이름, 또 안쪽에 여섯 개의 지파 이름을 해서 에보드 이렇게 걸쳐 입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어깨에만 이스라엘 이름을 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열두 지파를 상징하는 보석들도 제사장 가슴에 새깁니다. 그래서 이 보석들은 구약시대의 열두 지파, 신약시대는 열두 사도를 기치로 해서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이름을 가슴에 안고 어깨에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 보석들은 금으로 만든 이 좌대에 물려서 아주 견고하게 붙여있고 금은 또 믿음의 상징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성도가 그리스도의 가슴에 붙여있으려면 어떻게 살아요?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우리가 항상 주님 안에 그 함께 사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혈통이나 공로, 지식으로 하나님께 속하는 비결은 없고 오직 믿음으로만 죄인이 하나님께 속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렇게 삶을 살아내는 우리의 성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 편에 볼 때 우리는 보석인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가슴에 보석을 달고 그 보석을 이스라엘 열두 지파 이름을 불리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 즉 선택받은 성도들이 뭐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보석처럼 여기시고 삼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눈으로 볼 때야 우리는 뭡니까? 그 공의로 볼 때는 진노와 하나님의 죄의 값으로 인해서 진멸할 우리의 모습이지만 불가능하고 구제 불가능하고 죄인이고 또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은 그런 인생들을 어떻게 해요? 보석처럼 귀하게 여겨주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하나님의 은혜만큼 귀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어떻게 해요? 보배로 귀하게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이고 또 그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여전히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보석의 특징이 뭐냐면은 다 같은 것이 없어요. 다 달라요. 색깔도 모양도 빛도 다릅니다. 하나님은 대신에 가슴에 있는 열두 보석을 하나의 보석으로 보십니다. 12개의 특색 있는 색깔, 모양, 빛 합해서 다 제사장의 가슴을 빛나게 하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12지파가 모두 각자의 특색을 지닌 아름다움을 발전시켜서 아름답게 하나님의 소유된 그런 보석으로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제각기 달른 은사와 달란트를 발휘해서 하나님의 교회라는 흉패를 빛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그렇게 귀한 존재로 여기신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감사할 따름이죠. 왜 나를 사랑해 주시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조건 없이 그냥. 그렇지만 그 사랑을 입어 우리는 뭐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사야 43장 4절을 보니까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 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어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어떻게 한다? 보배롭고 존귀하게 하겠다. 지파의 이름에 새겨서 보석으로 새겨 그 이름 하나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오늘 우리에게도 보배롭고 존귀하게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있죠.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그런 찬송을 내가 기억나죠. 왜 사랑해 주는지. 내 세울 게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를 보배처럼 여긴다는 하나의 표현은 우리는 감사함으로 믿고 또 고백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원인을 두고 있고 그리스도의 피 흘린 공로의 결과인 것입니다. 자기 아들 그토록 애착하고 사랑하다가 그를 위해 죽은 존재들, 그 아들의 애틋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그토록 사랑해 주십니다. 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예. 한번 쳐다봅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당신은 예. 하나님의 예. 보석입니다. 예.
그리스도의 가슴에 달린 보석입니다. 주님의 어깨에 여러분의 이름이 있거니와 또한 주님의 가슴에 여러분이 빛나는 하나님의 보석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제사장의 가슴에 이렇게 견고하게 달라 하셨을까? 이 흉패와 연결되어 있을까? 흉패를 에봇과 연결하게 한 고리와 사슬에 대한 규례를 거기 보여주고 있는데 흉패가 에봇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연결해 놓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철저하게 어떻게 하다 내가 책임져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여기는 제사장의 가슴에 견고하게 달라고 하신 것을 암시할 뿐만 아니라 다른 그 선지서 예언서에도 확실하게 이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에서 보니까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요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요 하나님이 붙들어주겠다는 얼마나 확실한 약속입니까? 41장 10절에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해 주십니다. 이사야 46장 3절에도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나를 들을지어다. 배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풍기운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의 대에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 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끄떡끄떡이 아니라 이 부분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끝까지 지켜주겠다는데 내 소유된 백성이고 내 소유이기 때문에 보석 같은 너희를 끝까지 내가 지켜주겠다는데 그러든지 말든지 나이가 아멘 해야 된다 이거. 주일 아침에 아멘. 네.
아멘.
네. 놀랍고 신기하지 않습니까?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다 어떻게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그 모습.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죄를 당신의 어깨에 메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으며 지금도 그 죄인들을 가슴에 품고 계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어떻게 하세요? 중보하시는 사역을 지금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에 너무나 감격해서 서신서마다 그분의 사랑 안에서 살고 있다라고 고백하는데 이 바울 서신의 바울 신앙의 특징이 뭐냐? 엔 그리스도예요. 뭐라고요? 엔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그 안에 이런 말씀을 계속 서신서마다 반복하는 것이 바울의 신학 사상의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 편지하면서도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하면서 자기 마음에도 빌립보 교회 성들이 자리 잡고 있다 말씀합니다. 즉 주님이 자기 자신을 품어주셨듯이 바울 사도도 빌립보 성도들을 어디에 품어요? 가슴에 품고 있다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우리도 저와 여러분이 모든 근심 걱정 던져버리고 늘 주님의 품 안에 사랑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이웃들을 품고 주님이 품어주셨듯이 또 바울도 빌립보 교인들을 품었듯이 또 우리도 우리 교인들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이웃을 품고 사랑하는 제자의 모습처럼 삶을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9절 말씀 보니까 흉패의 상징적인 의미가 거기 있습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긴 흉패를 가슴에 붙여 하나님 앞에 그들을 영원한 기념으로 삼게 합니다. 영원한 기념. 네, 상징적인 의미죠. 그래서 이 판결 흉패는 우림과 두빔을 두는 지갑이에요. 이게 두 겹으로 돼서 하나는 뭐라고요? 금. 보석으로 각기 그 지파의 이름을 새겨서 달고 그 두 겹의 안쪽에는 뭘 넣냐면 우림과 둠빔을 넣는 지갑입니다. 그래서 겉면에는 열두 보석이 몰렸지만 이 안감, 겉감 중간에 공간이 있어 것이 포켓 역할을 합니다. 거기에 우빔과 둠빔이라는 것을 두었는데 제사장이 가슴 보석판을 판결 응패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성소에 들어갈 때 이 울금과 둠빔은 항상 그 흉패 안에 그 안에 들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레위기 8장 8절에도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울금과 둠빔을 넣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판결 흉패 여기서 판결이란 미시파드란 말인데 법적 효력을 지니는 판결이다. 법적 효력을 지니는 판결이다. 이 대세장의 흉패가 이런 판결용이 되는 이유는 국가에 중대한 일이 있어서 결정할 때마다 이 흉패 속에서 우림과 두빔을 넣어서 그것을 꺼내면서 판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예가 바로 민수기 27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서 물을 것이며 그와 또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다. 한번 그림 보세요. 여기 보면 이 판결 흉패 안에 우림과 두빔을 넣는데 거기 보이죠? 그 바둑돌처럼 생긴 거 넘겨보세요. 아니 반대로 네 보이죠? 이게 우림 두빔이요. 그래서 이 우림과 두빔을 이 판결 흉패 그 안에 포켓에 넣어서 여호와 앞에 항상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림과 두빔이 뭘로 만들어든지 어떻게 만들었는지 분명치 않아요. 그냥 추측으로 이렇게 흰 돌, 검은 돌에다 이렇게 써놨는데 추측일 뿐이지 그게 분명치 않아요. 금속이나 보석으로 만든 주사위 같이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용도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데 사용되는 일종의 제비 뽑는 도구였어요. 그래서 블레셋이 이스라엘 침략했을 때 사울왕이 답답해서 이 신잡한 여인에게 물으러 왔는데 그때 사울이 하는 말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비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대답지 아니하셨다 변명하죠. 노 땅에서 그 대제장들과 도륙하고 죽였을 때 이미 저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저것으로서 어린과 두부임으로서 물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사무엘상 30장 7절에도 이하에 다윗이 하나님께서 아비멜렉 족속을 추격할 때 묻는 내용이 나오는데 다윗이 아이멜렉 아들 시장 아비아들에게 이르되 청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들이 에봇을 다윗에게 가져오며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가로되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미치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되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미치겠고 정녕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에봇을 갖고서 이것을 이제 꺼내면서 신탁을 하는 겁니다. 점을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 시장들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물으려고 하면은 자기가 품어있던 형패 우린과 두민을 꺼내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간단히 묻는 방법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선 우립은 빛이라는 뜻이 있어요. 빛. 이게 또 구체적으로는 복수 형태로 빛들이라는 뜻입니다. 그 오른쪽 흰돌 모습에 거기 히브리어가 우립이라고 써있는데 또 둠빔 왼쪽에 있는 검은 돌 둠빔은 완전함과 순결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진리라는 뜻을 보이고 있죠. 이것을 함께 정리하면 우디움과 둠빔은 빛과 완전한 진리다 그런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그 단어의 의미의 뜻은 그러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빛과 완전한 진리 신약시대 속에서 빛과 완전한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진리인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영원한 빛과 진리로 오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주님이 죄인인 우리에게 영원한 빛과 진리로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십니다. 어둠과 혼란, 죄악 속에서 갇혀있던 우리에게 영원한 빛과 진리로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를 당신의 이름만에서 영원한 빛과 진리의 자녀로 삼아주십니다. 그래서 빛과 진리이신 예수 그 복음을 증거하도록 우리에게 유임을 또한 부탁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이나 통치자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을 때 대제사장에 가서 질문하면 하나님은 이 우림과 둠빔으로 대답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 밑에 조그만 글씨 써있는 게 히브리어로 우림, 둠빔 이렇게 써있고 아까 우림은 어떤 뜻이라고요? 빛, 빛들이란 뜻이고 둠빔은 뭐라고? 완전하다. 이제 그때 그 Ancient Stone of the Divination 그래서 고대 점술의 돌 그렇게 써있어요. 그래서 우림, 흰색은 그 cross, 저주, the felt, 잘못, the guilty, 죄책감. 그래서 결과적으로 거기서 두 돌 중에 하나를 딱 꺼냈는데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하고 딱 꺼냈는데 뭐가 나왔다? 우림이 나왔다. 그럼 뭐예요? No라는 얘기예요. No. 그리고 둠빔, 검은색이 딱 나오는데 이것은 light, true, innocent 그런 의미 속에서 yes라고 우리가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을 물을 때 빡 해서 뭐가 나와서? yes가 나와서 그러면 가라. 하나님 함께 하겠다. 근데 그 얘기겠죠? 그러니까 우림이 나오면 no, 둠빔이 나오면 yes 그런 식으로 분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가나안에 들어가서 할 때 말씀이라는 대원칙이 있긴 했지만 매일매일 구체적인 생활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지 알 수 없을 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물어야 할 때 이렇게 우림과 둠빔을 가지고 있는 대제사장에 가서 물었고 또 그렇게 하기만 하면 안전했고 일이 잘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우림과 둠빔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었다기보다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물어서 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 보시고 기뻐하시며 그 일들이 하는 일들을 잘 되게 하셨다. 그렇게 이해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거 작은 일을 뭐든지 어떻게 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지도에 따라서 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하시는 지시에 따라서 하면 안전했던 것입니다. 자기들의 생각대로 행동했을 때는 그들은 어때요? 호된 희생을 치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뭘 하든지 당연히 제사장에게 물었고 하나님께 묻고 그때 그 길만이 진리고 비치고 안전한 길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결정할지 모르는 일을 만날 때 대제사장에 찾아서 물었고 또 제사장이 가르쳐준 대로 하게 되면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고 하나님 원하는 길로 직행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었을 때는 실패하는 법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나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할 때는 실패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뭐든지 꼭 물어야 한다는 사실을 배워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어서 순종하는 삶만이 빛과 안전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에게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선악과 생각해 봅시다. 선악과 열매 자체가 선과 악을 알도록 지각을 일깨워주는 열매가 아니라 그 열매를 따먹느냐 먹지 않냐 하는 것은 하나님께 명령에 순종한 선한 사람이냐 아니면 거역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구별하는 것이죠. 우빈과 둔빔도 그 자체에 점을 치는 것, 그것이 일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으려고 지성에 와서 묻었느냐 묻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빛과 안전한 길로 걷느냐 인도를 받지 않아서 어둠의 실패로 가느냐, 이것을 구분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새 시대를 예고하는 예언으로서 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왕 같은 지성에 대해 우리에게 신자의 가슴 안에 우빔과 둔빔 같은 역할을 하는 누구를, 성령님을 우리한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실 것을 예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는 우빔과 둔빔이 대시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완전한 빛과 조명 안에서 바른 결정을 낼 수 있는 그 역할을 돕는 역할을 했다면, 신약에서는 성령이 각 사람의 가슴에 내주해서 언제 어디서든 주의 뜻을 묻기만 하면 언제라도 누가 주의 성령께서 가르쳐주시고 인도하고 그 조명을 받아서 명확하게 그 길을 가를 수 있도록 예고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한 분별, 온전한 길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현대적으로 적용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중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을 품고 하나님께 나가본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것이 상달되어지고 또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자녀의 존귀함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이사야 41장의 말씀처럼, 또 43장의 말씀처럼 우리를 보배처럼 존귀히 여긴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판단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물질, 그죠? 이 물질만 따지면은 10불의 가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학자가 따지니까 원소 기호 다 분리해서 뭐가 몇 불에 뭐가 몇 그럼 다 따지니까 뭐 10%치 가치도 안 돼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각자를 보석처럼 귀하게 여기며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가슴에 새겨졌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함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적용은 바로 뭐죠? 성령의 인도함을 구하는 삶인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우림과 둔빔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지만 신약시대에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지도받고 인도함 받습니다. 크고 작은 중대한 결정을 할 때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내면에 주는 음성에 귀 기울여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막연한 우연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뭐와 실존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얻어주는 유익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자, 또한 이 거룩한 직분자로서의 사명도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갔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그 의의 삶을 감당해 내야 되는 것입니다. 의의 삶.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음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입는 옷을 입지 않아도 우리는 누구를 옷 입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옷 입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다라고 갈라디아 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성도들의 품고 기도하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또 감당해내고 또한 성도들은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우리를 빛과 완전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파송받은 주님의 세 번째 영, 삼위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성령 하나님께 묻는 또 깨우치는 인도함 받는 지도받는 그런 생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처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게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라 말씀대로 우리를 인도함 받고 빛과 완전한 길로 나아가게 해주신 것입니다. 날마다 자기 주관과 세상의 습관대로 살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께 묻고 성령이 지시하신 대로 그 말씀에 따라 삶을 살아내므로 우리의 길이 빛과 완전한 길로 인도함 받는 그런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